오늘은 철학고정 강의 제32강 판단력의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단력의 연원은 이 분량도 분량이지만 설명할 게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칸트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 그 책의 제목에서 판단력, Urteilskraft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칸트가 창안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철학자들이 새롭게 창안해낸 개념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집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선행하는 철학자들이나 또는 사상가들이 이 내놓은 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거기에 새로운 규정을 덧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그게 일상어에서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순수하게 방구석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세상과 교류하지 않고 다른 사람 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학문이 아니고 좀 넓게 말할 때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들어가게 되면 시대의 문제를 직면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궁리해서 네,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들어가면 되게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말하면 시대 배경이 있다. 그리고 철학이다 그러면 그냥 시대와는 무관하게 좀 책만 읽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좀 거칠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은 책도 읽고 다른 사람은 책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 말이 나온 시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여튼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의 그 판단력이라는 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하면 판단하는 힘, 뭐 세상에 판단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의 뜻에 단어만 분석해서는 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칸트가 우어타일스크라프트라고 했으니까 우어타일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판단인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옮겨놔버리면 우리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 딱 잘라서 말해버린다는 어떤 그런 것이 강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칸트가 내놓은 규정처럼 특수들을 비교해서 그것들을 포섭하는 보편을 상정하고 연결시키는 힘. 이 말도 뭐 판단력이나 이거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바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고 딸기도 과일인가 모르겠네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토마토는 과일인가 이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그런 채소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든 풀에서 열리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원숭이가 있고 뭐 사람 있고 그럴 때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연결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식물에 속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동물에 속하는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바나나나 토마토나 딸기나 이런 건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상위에 있는 일종의 유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라는 말을 그건 어떤 종류에 속한다 그럴 때 종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과 유로 이루어져 있죠. 종과 유. 예를 들어서 제 지금 눈앞에 책상 앞에 책꽂이가 있어요. 책꽂이가 있는데 책꽂이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이라는 책이 있고 칼 바르트의 책이 하나 있고 제목이 짜잘한 거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건 다 신학 책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신학,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신학 책이구나. 그 밑에 저기 이타고 평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이타고 평전은 신학책이 아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큰 더 위에 있는 더 큰 범위로 가면 다 책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래 있는 것들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게 판단력이에요. 따라서 판단력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의 신학 그 옆에는 세계 종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 형태론이 있어요. 책이. 그러면 이건 다 종교에 관한 책들이구나.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신학하고 세계 종교사 종교 형태론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 다 묶어서 종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속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 이게 이건 여기에서 분류를 일단 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책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책이 책이 처음부터 이 출간할 때부터 책을 쓴 사람이나 또는 책을 출간한 어떤 출판사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책은 절대로 반드시 여기에 이 안에 속 이런 분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책은 생명이 있다 그런 말하지만 그렇지 말고 책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뭐 단테 신곡 강의 이마미치 도모노부 단테 신곡 강의 이 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마르틴 루터의 신학, 세계 종교사, 이마미치 도모노부가 쓴 단테 신곡 강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책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테 신곡 강의는 이게 일본어로 된 책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어 책, 그리고 저거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 이렇게 기준을 내가 바깥에서 이 강요원이라는 사람은 책 바깥에 있죠. 따라서 책 바깥에서 책 안에다가 책들에게 어떤 분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은 저희가 제시하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 저기에 속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즉 어떤 유에 속하는지는 어떤 보편 아래로 그 특수가 포섭되는지는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의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개입된 보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단테 신곡 강의하고 마르틴 루터의 신학하고 세계 종교사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세계 종교사는 번역본, 그 다음에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는 일본어 원서 이렇게 분리해서 왜 이렇게 분리했어? 그러면 그냥 원서와 번역본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제 목적이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 개입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목적 즉 의도가 달라지면. 마르틴 루터의 신학하고 세계 종교사를 하나로 묶질 않고 어떻게 보면 세계 종교사하고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를 또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종교 일반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책들하고 마르틴 루터의 신학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는 책. 남에게 소개한다. 이게 책을 소개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세계 종교사와 이마미치의 책하고가 한 분류가 되고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 한 덩어리가 되죠. 그렇죠? 또는 마르틴 루터의 신학책 바로 옆에 마르틴 루터 한 남자의 운명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아 이건 다 루터에 관한 책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르틴 루터 한 남자의 운명은 루터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책, 역사적 사실을 다룬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학책하고 같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다룬다 해도 하나는 신학책이고 하나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마르틴 루터 한 남자의 운명 이거는 세계 종교사 아 이거 분명히 역사책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각각 그 사물들은 또는 자연 사물들은 책들은 모두 다 다른 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포섭되는 상위의 유가 즉 보편이 달라지겠죠.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외적 목적론이다. 외부에서 개입된 외적이란 말은 여기서 외부에서 개입된 목적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책은 여기에 속해야 한다라는 원래 최초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개입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외부에서 개입된 어떤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칸트에서 판단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특수한 사물들하고 거기 그것을 분류할 때 그것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유로 포섭시킬 때 사용하는 보편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가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나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칸트는 게시마크트 즉 취미다 이렇게 불러요. 취미.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하고 조금 다르지만 번역어가 그렇게 돼 일반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책 분류가 잘 됐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옆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마르틴 헹겔이 쓴 저 책이 있어요. 유대교와 헬레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교 헬레니즘이라는 책이 있고 그 옆에 초기 유대교와 예수운동이라는 책이 있고 그러면 유대교 헬레니즘 이런 건 마르틴 헹겔이 책이니까 1급의 학자란 말입니다. 마르틴 헹겔이. 그리고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쓴 책도 있어요.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 뭐 초기 교회의 기원, 이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책들을 시리즈로 내는 사람인데 1급의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엔 전후 유럽의 토니 주트, 20세기를 생각한다. 이것도 토니 주트, 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있는데, 1급의 학자들, 이거는 뭐 하나는 유대교와 헬레니즘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예수와 기독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1945년부터 2005년까지의 유럽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1급의 학자들이 쓴 책이라고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한 분류로 제가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1급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제임스 던도 1급이에요? 토니 주트도 1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1급의 학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취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나는 뭐 튀김 우동이 좋아, 나는 오뎅 우동이 좋아 뭐 이런 취향도 취향이지만 게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이나 분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오면서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 그것은 틀렸어. 틀렸어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령 2 곱하기 3은 6. 그랬는데 누가 2 곱하기 3은 7.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틀렸어.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거는 뭐예요? 수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죠. 그런데 마르틴 행헤라고 토니 주트를 같이 1급이라고 놓을 수 있나? 아, 그런데 저는 두 사람 다 1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누가 말하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하고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달랐다 다르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자리와 틀렸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자리가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필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논박하다고 하는 것이고 취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논쟁이죠. 논쟁. 네.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가방이 있어요. 저 가방 좋아하니까 이제 뭐 가방의 끝판왕 그러면 에르메스 뭐 버킨백이다 캘리백이다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천만 원이 넘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방은 에르메스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건 진리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자기 취미의 진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주면 나는 그것을 되팔아서 가방 그 가방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내 취향에는 안 맞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어떤 미적인 감각과 또는 개인의 쓸모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보면 야, 그런 짓 하면 나쁘지 않냐? 그럴 때 뭐가 나빠? 이게 요즘 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이제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도덕 판단이죠. 도덕감. 참 우리가 저 사람하고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괜찮은 사람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라고 이렇게 누가 말을 할 때 자 상종 못할 인간 또는 상종할 수 있는 인간 요 감각이라는 게 사실은 미적인 감각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칸트는 그래서 미적 감각하고 도덕 감각하고가 그런 판단력 아래서 작동한다고 사실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어. 이 말을 사람 말고 저 가방 괜찮네 이렇게 하는 데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가방이라는 게 뭐 그냥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런 가방 들고 다닌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겠다 이런 판단까지는 안 가죠. 예.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이게 주격조사 이 가가 아니라 이제 보조조사 은을 쓰면 사람은 괜찮은데 하고 사람이 괜찮아 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라고 말하면 뭔가 좀 그 사람의 그 됨됨이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말이겠죠. 사람은 괜찮은데 가방을 영 어이없는 걸 들고 다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미적인 감각 그리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 취향 판단은 좀 아니라 취향 판단은 좀 이게 좀 거슬리더라도 품성은 괜찮아 이런 판단이 되죠. 어쨌든 그게 종류가 다르다 해도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생각의 방식은 유사하죠. 그것이 아 우리가 아주 아 네 저 그 사람하고 진짜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냈어. 그러다가도 선 넘는다 하는 말 요새 많이 쓰는데 선을 넘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용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예, 네, 그걸 말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있겠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뭐, 고향이 어디냐, 어디 학교 나왔냐, 또는 교회 다니냐, 성당 다니냐, 이런 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상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동원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 저 사람의 이런 행동. 자,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 behaviors, 예,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 중에 행동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는 마음에 안 들고 7개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 상종을 할 것인가. 근데 그 3개가 용납할 수 있는 3개면은 7대 3이니까 상종되겠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9개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1개는 좀 상종하기가 좀 곤란해. 그럴 때 그 1개가 그냥 가방 취향이라면 괜찮은데 나는 도대체 저거는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 1개라 해도 그 사람하고 상종이 안 되죠. 차라리 3개를 상종 못할 만한 거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상종하고 말지 한 개는 상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탈스럽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좀 자기 변명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뭐라 그럴까요? 너 고향이 어디야? 또는 너 무슨 종교가 뭐야? 이런 걸 따진다 이거죠. 또 저는 저처럼 뭐, 그 가방이 어때? 저 가방이 뭐, 좀 못마땅한 거 들고 다닌다 해서 상종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묶어서 미적 감각, 역사적 감각, 사회적 감각,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공통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얻게 된 것. 이거를 칸트에서는 판단력이라는 말로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는 미적인 판단에 대한 것하고 그게 이제 취미 판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칸트 판단력 비판을 제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언젠가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이게 오래전에 이게 74년인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50년 전에 거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취미 판단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취향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이게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성향에 관한 판단이에요. 선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favorite 그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preference 당신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책하고 연결고리가 뭐 다른 책도 또 자동방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니까 칸트 판단력 비판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많은 글이 쓰여졌고 또 책도 있고 논문도 있을 텐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걸 취향, 취미 뭐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바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감에 대한 판단도 미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쓰기는 어렵거든요. 악취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를테면 좀비 영화 이런 건 절대로 안 보거든요. 끔찍하지도 않아요. 끔찍하지도 않은데 절대로 안 봐. 뭐 킹덤 이런 거는 예, 보질 않아.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도 뭐 저는 악취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기 싫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미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비 미가 있겠어요? 뷰티 오브 좀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동시에 판단력 비판은 이제 외적 목적론에 대해서 다뤄요.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외부에서 보편이라는 게 주어진다. 자연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자연현상들이 그런 각각의 현상들을 뚜루루 깨워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싶으면 자연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자연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제 집 앞에 제 창밖, 제 방 창밖으로 개나리가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리고 그 옆에 벚꽃도 하나 피었어요. 그럼 개나리 피면 벚꽃도 핀다. 그럼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서로 야, 개나리가 야, 나 지금 피었거든. 너 필 준비해서 벚꽃 너도 좀 피워야 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나리 피면 벚꽃 핀다라는 말을 해요. 이를테면 그럼 개나리하고 벚꽃을 시간의 연쇄 속으로 묶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럼 개나리와 벚꽃을 묶어서 설명하는 우리의 이 설명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개나리와 벚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쟤 피었으니까 나도 필 때가 됐으니 준비 좀 해야지라고 벚꽃이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외적 자연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 두 가지를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설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미감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다룰 33강 미감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33강에 미감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 그리고 자, 이 판단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잘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디서 가져온 거다. 네, 이 개념은 뭐 한번 이것이 시작으로 가자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최초의 이 개념을 사용한 철학자는 누구인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져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문세 철학계에서는 잉글랜드의 미학자 샤프츠베리가 쓴 리파인먼트 세련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논의를 할 때. 아, 저 사람 세련됐네. 그건 좋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세련되게 하고 나와도 남의 눈에는 세련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이게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세련이라고 하는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것 아래로 포섭시키는 세련의 종류들이 세련에 말하자면 종. 세련 항목이 다르죠. 그렇죠? 또 그 샤프츠베리의 세련이라는 개념을 스코틀랜드 사람인 프란시스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덕에 적용해요. 그래서 그 도덕감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담 스미스에서 모럴 센티멘츠, 도덕감정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에서 이런 도덕감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도덕감정론이나 국부론이나 여기에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시도하는 그런 자연세계와 도덕세계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일종의 그 자연과 자유의 통합 이런 시도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을 경제학자들이 읽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데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나오는 게 공감이죠. 공감한다. 아, 다른 사람 안으로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나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싱크로나이징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동기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적 세계, 사회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갖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 또는 굉장히 칼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닌 굉장히 포괄적이고 대충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주변이 주변의 경계선이 뚜렷하지는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좀 융통성 있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이것을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력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미적인 것 또는 취미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사태 이런 것들에 이런 것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을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좀 까탈스럽게 좀 논의해본 책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다. 자, 그 얘기가 오늘 판단력의 연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용을 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번에서 나눠서 할 만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한 번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3강 미감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